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내 마음의 찬양의 에스더입니다.
2025년 2월 첫 시간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얼마 전에 입춘이 지났어요. 아직 날씨는 춥지만 절기상으로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우내 쉬고 있던 땅속의 뿌리가 새싹을 틔우고 푸릇하게 채워져갈 햇살 가득한 봄이 더욱 기다려지는데요. 계절을 따라 살아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방금 첫 곡으로 듣고 오신 곡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라는 찬송가입니다. 어린이와 부모님의 목소리로 함께 부른 곡으로 선곡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주시고 작은 천국 삼아주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곡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가정, 슬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하기에 천국인 가정, 수고하고 일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낙원된 가정,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천국을 누리는 기쁨의 걸음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시간을 채워주실 엄지아 자매님 나와 계시는데요. 내 마음의 찬양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님들께 인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엄지아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아 자매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름이 참 예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쑥스럽네요.
혹시 지혜롭고 아름답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름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아 자매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앞으로의 시간들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면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
찬송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지하자매님, 밤에 자면서 꿈을 자주 꾸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아무 꿈도 안 꾸고 푹 주무시는 편이세요?
피곤한 날에는 꿈도 안 꾸고 자는데 가끔은 꿈을 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의미의 꿈이 있잖아요. 잘 때 꾸는 꿈이 아니라 이루고 싶은 나의 미래의 소망이라고 할까요? 인생의 목표가 되는 꿈은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저는 아픈 사람들을 간호해주는 간호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에스더 자매님도 꿈이 있으신가요?
저도 어렸을 때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진짜로. 어릴 때는 진짜 꿈이 많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말 간호사였고 되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삶의 모습이 달라져서인지 이제 이전처럼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자면서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살면서도 꿈을 꾸지 않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작던 크던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은 내가 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설정한 인생의 목표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노력하고 원하면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으로 묘사할 때가 많더라고요. 혹시 지하자매님 성경 속에 꿈의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네, 꿈의 사람이라면 요셉이요.
정답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요.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은 스스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꿈을 받은 것 같아요. 만약 요셉이 그 꿈을 하나님께 받은 꿈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결코 형들에게 그 꿈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형들의 미움을 사고 있는 상황에 그 꿈을 두 번이나 말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형들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평소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이 자기가 꿈을 꿨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나한테 절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요.
그래서 꿈꾸는 자 요셉을 죽이려고 했나 봐요.
맞아요. 결국 요셉은 그 꿈을 꿨지만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가 됩니다.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요셉은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하자매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이 꿈이 언제 실현됐는지 맞춰보시겠어요?
한 2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니까 한 3년? 5년 정도 아닐까요?
요셉이 꿈을 17살에 꾸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뭄 때문에 내려온 형들이 자기 앞에 절했을 때가 38살이에요. 무려 22년 만에 비로소 하나님께 받은 꿈이 실현된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22년 전에 꾼 꿈이 이루어진다는 게.
저는 엊그제 꾼 꿈도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오랜 시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요셉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았고 요셉이 꿈을 간직했지만 꿈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꿈을 꾸어야 할까요? 또 그 꿈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하시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늘 의지하는 저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는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지하자매님,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지만 현실은 꿈과는 달랐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에도 갇혔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는 반대되는 시간을 보내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참 궁금하네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말씀에 답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39장에서 네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았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허락하시는 꿈을 선명하게 잘 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지하자매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꿈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던 이삭,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 그리고 바울과 여러 사도들까지 그들이 꾼 꿈은 만들어낸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요?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지하자매님.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꿈을 꾸어야 하는데 그게 내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멘 해야 하는데 우리는 연약함이 있기에 망설이고 의심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믿음도 자라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싶어요.
지하자매님이 방금 읽어주신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어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지 고민해보시고 그 꿈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지하자매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요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진지하게 나의 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꾸었던 꿈은 아픈 사람들을 간호해주는 꿈이었는데 앞으로는 저의 꿈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걸 간호사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찾아가는 지하자매님,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남조선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의 후렴 가사를 지하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님의 권능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내 맘 찬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인사하려고 해요. 이 가사처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소망이 되시리라.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그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현자매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목사님 감사하게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역시 지난주 배운 내용을 돌아보고 새 공부를 하죠.
네, 지난주도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기 전부터 하나의 개체, 하나의 위격이셨다는 것에 관한 증거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요. 일곱 번째 증거, 온 교회를 자신의 공로와 효력으로 모으고 보존하는 중보자의 직분에 관한 성경의 증언들. 이것부터 했었죠.
네, 성경을 보면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교회나 성도가 완전히 구속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보자는 삼위 하나님 중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이시므로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시기 전부터 위격으로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를 입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그때도 존재하셨죠.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분에게서 어떻게 중보자의 공로나 효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구약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았겠죠. 중보자와 관련한 내용인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는 구절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계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중보자는 한 분이실 수밖에 없는데 신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구약의 중보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결국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구약과 그 이전에도 존재하셨습니다.
네, 하윤자매님께서 디모데 2장 5절 이 말씀을 아주 잘 주의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효력에 대해 말씀하는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존재하셨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며 교회를 지탱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 또한 교회와 성도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일들을 교회의 시초부터 행해 오셨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시작부터 교회를 보존해 오신 것 등의 그리스도의 효력은 그분이 항상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효력, 중보자의 효력이 있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지키고 보존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신약부터 있었느냐? 아니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끝났겠죠. 늘 보호받았거든요. 결국 늘 중보자의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늘 중보자가 계셨으니까 그 효력이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을 읽었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존재하셨다는 것과 관련해 이 구절이 정말 놀라운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왜냐하면 내가 내 사자, 나의 사자인 요한을 보내겠다고 했으며,
네,
그가 내 앞에서, 나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으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말라기 3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기 전부터 위격으로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위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기 전부터 위격으로 하나의 어떤 인격체로 존재하셨다는 증거 여덟 번째는 이것이었죠. 구약시대 족장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난 천사와 관련한 증언들. 그렇죠?
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를, 즉 성도를 향한 성부의 사자이심을 말하고,
네,
또 성경은 그분이 언제나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분임을 가르치며, 구약의 모세가 여호와라고 말한 것을 신약의 바울은 주님, 즉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결국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볼 때 그리스도는 위격으로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 언제나 계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렇게 강조를 해서 몇 가지 증거들을 놀랍게 찾아내고 있는데 이게 그토록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기 전부터 위격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하셨다는 증거 마지막 아홉 번째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모든 구절들이겠죠.
성경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명확하게 참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만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언제나 존재하신 것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주 배웠던 내용을 다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33문을 배워나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3문 질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답은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적인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네, 33번째 요리문답 시작한 지 한 달은 된 것 같은데 한 달 더 됐나요? 길죠.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문답은 이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가 뭐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주님 혹은 예수라고도 말하는 건데 그분은 신이시다, 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자세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된 이제 네 가지 작은 질문들과 답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주제의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과 육체의 관계 없이도 하나의 개체 혹은 인격자이셨으며 지금도 그러하신가였고 성경의 대답은 동정 내에서 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혼과 육체와 관계 없이도 하나의 인격자이시다였습니다.
그래요.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 그리스도의 신성 관련한 주제들 중 첫 번째인 그것을 지난주까지 해서 한 달여간 배우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3문의 두 번째 질문과 답은 뭐였죠?
질문은 그가 성부와 성령과는 구별된 하나의 인격 혹은 위격이신가였고 답은 그는 성부와 및 성령과는 구별된 하나의 위격이시다였습니다.
네, 33문을 맨 처음 들어갔을 때 약 한 달여 전에 요 두 번째 질문과 답을 아예 그때 이렇게 했었고 이제부터는 이 두 번째 주제 방금 했던 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나시기 전에도 과연 위격으로 하나의 인격적으로 존재하셨는가라는 주제와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이단이 누구였죠?
세르베토스였습니다.
와, 그래요. 성자께서 성부와 성령과 구별된 하나의 인격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반대 의견을 펼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은 노에투스, 그리고 사벨리우스,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을 추종하는 이단들입니다.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뭐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위격이 아니라 그냥 한 분이다. 다만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다른 이름들로 불릴 뿐이라고 주장을 했죠.
하윤재민님 잘하시네요. 간단히 말하면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남자가 집에서는 아내한테 어떻게 불려요? 뭐 여보, 남편이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아기들은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똑같은 사람인데. 또 직장에 가면 뭐라고 부를까요? 과장님, 공장장님 이렇게 불리죠. 한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로 불리지 않느냐. 하나님도 한 분인데 그냥 그렇게 불리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 이 사람들을 양태론적 단일신론 이단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아무튼 이제부터는요. 성자의 위격이 성부의 위격과 구별된다. 그거 아니야. 진짜로 구별돼. 이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가 성부와 구별된다는 사실은 네 가지 근거로 증명이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윤주 자매님, 아버지가 없이도 있는 자녀,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부모 없이 존재하는 자녀라니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누구도 자기 혼자서 아들인 자는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있을 수 없죠. 아들이라면 누구나 아버지가 있고 또 당연히 그 아버지와 아들은 어때요? 구별되죠. 다른 존재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인물이겠죠?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아버지면서 아들 말도 안 돼요. 자,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을 생각해봐도 또 앞에서 읽은 구절에 사람이 되신 말씀이라는 걸 생각해보게 되면 아, 아들은 분명 아버지와 또 다른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아버지와 독생자는 구분된 존재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뭐 성부도 뭐 성자도 성령도 다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두 번째 증거는 이거예요. 성경이 신격에 서로 구별된 삼위가 계시다라는 것을 많은 곳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네, 이 구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셨겠죠.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하나의 위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사람을 만드신다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예. 다음 읽을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의 위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얼마든지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14장 26절, 15장 26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분명하게 나와 아버지를 구별해서 말씀합니다. 그 뒤에는 성령과 아버지를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보혜사 이렇게 말하면서 이 셋을 따로따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말하면서 아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렇게 삼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했구나. 하나의 위격이 아니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또 구별된 삼위가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성자 성부가 구별된 존재라는 것, 삼위가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걸 넘어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기 구별되신다, 다 다르게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하는 구절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 5장 37절, 5장 19절, 7장 16절, 14장 16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단순하게 삼위가 계시다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말씀들은 아주 엄밀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었죠. 그런데요, 성자와 성부가 구별되는 존재라는 증거 네 번째는 자, 이렇게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속성도 다르다. 이것을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 곳 쭉 읽었는데, 하윤자매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네, 성부는 성자를 낳으신 분이고, 또 성자는 나신 분이십니다. 또 성부는 보내셨고, 성자는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하윤자매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성자는 나신 분. 조금 쉽게 말하면 사람이 되신 분이죠. 그럼 사람이 되신 분은 성부냐?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절대로 아니죠.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럼 성령이 사람이 되시냐? 절대로 아니죠. 오직 성자이시죠. 성부가 아니라 성자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스스로 취하신 것이죠. 이렇게 이 세 위격은 서로 그 속성들, 뭐 하는 일들 아니면 뭐 그분께서 해 나가시는 모양들, 이게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또 성자는 간구자, 제사장, 선지자, 왕, 중보자가 되었으나 성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이구, 잘하시네요. 그렇죠. 예, 그런 중보자의 역할, 제사장, 선지자, 간구자 역할, 그건 성자가 하셨다. 분명히 속성이 다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이 성자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나 성부는 세례를 받지 않으셨어요. 성령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듯 그리스도는 성부 또 뭐 성령과 분명히 구별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한 두 번째 주제를 마쳤습니다. 뭐 하나의 육격으로 되어 있다? 절대로 아니죠. 세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의 질문과 답은 무엇이었죠?
질문은 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부와 및 성령과 동능하신가였고, 대답은 그는 성부와 및 성령과 동등하시다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자,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가는데, 이분은 계셨었냐, 또 이분은 정말 세 위격으로 나뉘어진 중에 한 분이냐, 그걸 살펴봤고, 이번에는 나누어져 있다면 이분이 동등하냐 이거죠. 성부와 성령과 똑같은 수준이냐. 결론부터 말하면 뭐예요? 성자는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과 동등하다. 이 결론이에요. 결론이 이렇게 분명한데, 뭐 아리우스라는 사람, 뭐 유노미스라는 사람, 사모사테누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우리가 세르베투스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뭔가 좀 부족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말했냐면, 성자께서는 다른 피조물들처럼 하나님께 지음받은 것 아니냐.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예. 혹은 또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셨어도 그냥 모든 피조물 중에 먼저 창조되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유격. 뭐 성부와 성령보다 열등하신 분, 조금 부족하신 분이라고 주장을 한 이단입니다.
성자의 신성에 대한 도전들이 정말로 극심했네요.
엄청났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말하나요? 성자께서는 성부와 및 성령과 더불어 본성적으로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증거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명확한 증언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뭐 상상 속의 어떤 신으로서가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은 그럼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방금 말씀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해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공경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즉 그리스도 역시 참되신 하나님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만일 아들을 하나님으로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부도 하나님으로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요즘 이단들 중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낮게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고 말해도 하나님 아버지 무시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다음 구절들도요, 모두 성자께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의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5장 26절, 로마서 9장 5절, 요한일서 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47절, 골로새서 2장 9절,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 많은 말씀들의 주제는 이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야. 네. 자, 성자께서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본성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어떤 이제 본질의 차이가 없으셔. 두 번째 증거는요, 그가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성자는 본성적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게요. 사람은 아버지의 본질이 그 아들에게 부분적으로 전달되지만 하나님이신 성부의 본질은 그 아들이신 성자에게 완전히 전달되었다고 배웠는데, 하나님의 본성이 전부 완전히 전달됐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이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성자이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따라서 참된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자께서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본성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성경이 신성의 본질적인 모든 속성들을 성부에게도 돌리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자에게도 똑같이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잠언 8장 25절, 요한복음 1장 1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래전에 배웠듯이 성부 하나님이 본질적인 속성에는 영원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적 본성을 누구에게도 돌리고 있나요? 이 구절들 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잠언의 지혜 그리스도 성자이십니다. 영원성을 성자에게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도 읽죠. 요한복음 3장 13절, 에베소 3장 17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하나님의 속성에는 무한하심이 있는데 지금 읽은 구절들을 보면 그 무한하심을 그리스도께도 해당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음 읽을 구절들은 요한복음 5장 19절, 빌립보서 3장 21절,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멘.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전능하심도 있는데요, 그 전능하심을 그리스도께도 돌리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다음 구절들도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요한복음 2장 25절, 요한복음 16장 30절.
그의 이름은 모사, 놀라우신 좋은 자라.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아멘. 어? 다 아셨어? 모든 것을 아셔? 어, 모든 것을 아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전지하심. 어, 그럼 주님은 뭐지? 아, 주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구절들이었죠. 다음 구절들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심, 누가 거룩하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흠이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당연히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그리스도는 성부와 아무런 차이나 본질에 구별이 없으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 구절들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없어지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변하지 않는다. 불변하심인데 변하지 않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께 돌렸으니 아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14장 6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근원이시고 아니 진리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다면 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음 구절들을 읽고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인지 생각해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죠. 긍휼이 풍성하셨습니다. 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는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신지 말씀하고 있을까요? 읽겠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은밀하게 범한 죄들까지도 벌하시는 분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자,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정말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모든 속성들이 그리스도, 성자께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많은 말씀들이 새삼 놀랍네요. 또 성경을 온전히 읽고 연구하면 성자께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이시고 또 성부와 동등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33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이 질문과 답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윤재 매님 오늘 나누실 게 있을까요?
네, 오늘도 참 또 귀한 말씀들을 함께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많은 오해를 당하셨죠. 그런데 그분은 단순히 우리가 당하는 오해가 아니라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닌 하나님인데 오해를 받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오해를 당할 수 있는 일이고 억울하게 비참해질 수 있는 일일 수 있구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신 그분께서는 승리하셨고 그분의 승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이런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